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가 보기시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아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나브람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절 같이 하십시다.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 그러면은 아시죠? 참 한국이 대단했다는 거. 항용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주 보지만 지난주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와 한국 선수가 1, 2위를 다투면서 결승전에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서로 앞뒤를 다투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용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500m 남겨놓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항용조 선수가 이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뛰는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 선수가 항용조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아시안게임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선수가 참 앞에 잘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얼마 남기 놓지 않고 일본 선수가 뛰는 것이 늦어지고 항용조 선수는 빨리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결국 또 아시안게임에서도 항용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또 우승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나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적은 누군가 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려면 끝까지 이탈되지 않고 내가 고수하고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 하는 최고 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보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 늘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비밀을 말하지 못하도록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는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면 보면서도 재밌고 보면서도 은혜스럽고 보면서도 가슴이 벅찹니다. 끝까지 사단한테 지지 않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가장 멋지고 걸출한 인물을 골라본다면 우리는 선뜻 다윗 왕을 꼽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말하기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초대 사울 왕을 꼽자니 그 불행했던 말년이 그렇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꼽자니 왕국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이라 마땅치 않습니다. 무소부지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왕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꼽는다는 것에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 한국, 미국 전 세계를 볼 수 있듯이 그 시작은 좋았을지라도 아무리 좋았다 하지라도 마무리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음의 응답 없이 정치, 경제, 삶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쉬운 것이고 축복이면 누림인데 이거를 몰라서 계속 권력을 잡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가족과 마지막 때까지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가 80% 정도 됩니다. 좋게 평가된 왕이라면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도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 말하면 끝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인물은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뒤를 이은 만한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가 따르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행적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23장 19절에는 요시아가 여호와가 싫어하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흐지부지했던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이 앞에서 거창하게 지킨 자도 요시아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속에 언약을 붙잡은 요시아는 승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준비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예배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왕위에 12년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이 요시아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성군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분야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모든 분야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기에 정치, 경제, 삶 계획은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 전 세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엄청난 사건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활개를 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장을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전 세계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 삶 깊숙이 파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국, 한국 전 세계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이때에 더더욱 우리 복음을 깨달은 책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계속 고통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십니다. 둘째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거나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왕들입니다. 셋째는 시종 일관 정직하고 선한 왕입니다.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셋 중에 어디에 나는 속해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역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 다니엘,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고 베드로, 야곱, 요한 이런 배우지 못한 자도 쓰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쓰십니다. 왕의 선택 기준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요 다윗도 왕이요 아합도 왕이었지만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도 보면은 대통령도 다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정말 믿음 위에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을 한번 꼽아보란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한국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집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종이 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가 보낸 이를 믿는 자라 했습니다. 그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 복음의 한을 가지고 현장을 가슴에 품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현장을 사수할 수 없는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라 일컫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볼 때 물이 99도에는 끓지가 않습니다. 100도라야 끓습니다. 1도가 부족해도 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도가 물을 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물이 끓는 것 같이 1도가 더 합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백도에 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그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더럽고 추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아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가지고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답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늘을 찌르는 축복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를 하늘의 비밀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무슨 다른 말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에 빠져 있으면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사단은 나를 우상에 빠지게 해서 축복 못 누리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바로 일도가 문제입니다. 일도가 보태지지 않아서 물이 끓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가 모자라니까 사단이 채 까부르듯이 나를 까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일도를 높여서 복음 속에서 펄펄 끓는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요 축복과 능력의 신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임이라. 재앙에는 피제사 네피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꼭 언약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언약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사는 것은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전에 모든 것이 부질없었고 우상의 잔뿌리가 하나님 떠난 잔뿌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꼭 이루어 나가십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을 성취하십니다. 본문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땅 끝까지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상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쓰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놓치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계속 언약을 이어가실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도가 모자라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일도가 더 보태져서 복음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렘넨트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축복해 주시고 그들 삶 속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현장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사랑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